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과 내일 14절부터 그 이후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 동침하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폐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앞에 넉절입니다. 14절 15절에서는 다윗이 보낸 편지 내용이 들어있고요. 16절 17절은 우리아가 죽는 장면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뭐라고 보고하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참 참담한 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런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됐던 일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안 가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거든요.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이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는 거죠. 아마 다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어제 보내기로 했던 건데 하루 더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술 먹이고 취하게 하고 그래도 자기 집을 안 가니까 아마 다윗이 빨리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아를 붙잡고 있어도 이 사람의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요압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은 15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이제 다윗이 편지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아주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아가 맨 앞에 서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물러서서 우리아가 싸우다 죽게끔 그렇게 해라. 본문에서 좀 더 비참하게 표현했죠.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글을 쓰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뭐 등등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편지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아를 죽게끔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용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형법에서는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인을 직접 한 사람과 저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은 형량이 같습니다. 뭐 때때로 교사였던 사람이 더 형량이 높은 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하는 건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려고 하지만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다윗이 살인 계획을 짭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윗이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요압에게 내가 우리아를 죽일 일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요압한테 모든 정권을 주고 방법도 네가 찾아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다윗이 치밀하게 짜서 요압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대로 그냥 시행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구멍이 있어서 도망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안 거거든요. 우리아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경험, 자신의 모든 지혜,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쩌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군인 혹은 또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지껏 경험해왔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죽는다, 이 방안을 찾은 거죠. 아마 다윗이 이 방안을 결정을 할 때에 앞부분에서 우리아가 자기 집에 고집부리고 안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좀 살아날 구멍이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 이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참 그런 점에서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력을 사용해서 그리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갖게 되었던 경륜, 경험, 자기가 갖던 전략과 지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두 번째 다윗이 선택했던 행동입니다. 자, 그럼 그 뒤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16절, 17절에 보면 실제 전개된 사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봅니다.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그러니까 저쪽에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아를 두고.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요압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요압 혹은 다른 부하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결과가 나오죠.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죽고 우리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원하던 대로 된 것이죠. 다만 뭐 지금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문도 모른 채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군인들 몇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지경을 만난 거죠. 전쟁하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늘 같이 전쟁터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전우들이 자기들이랑 같이 전쟁하는 줄 알았는데 다 뒤로 빠져나가고 이 몇 사람만 남아서 그냥 비참하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이런 지경이 된 거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 몇 사람도 그냥 더불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 16절, 17절을 보면 요압이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가령 뭐 이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 요압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압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편지를 받더니만 가타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해놨거든요. 가령 뭐 우리아가 간첩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란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죄가 있으니까 네가 증거를 찾아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런 내용도 아니고 혹은 네가 증거를 찾아서 재판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유 설명 없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요압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 내가 만약 요압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왕이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서 당연히 이대로 시행하는 것 이런 것도 뭐라고 막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는데 쏘라고 하면 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압 정도 됐으면 그러면 다시 사람을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왜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죽게끔 하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라 이러면 내가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내 부하들이 싸우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러 죽게끔 하라는 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듯이 요압도 나는 내 부하를 이유 없이 죽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한 번쯤은 뒤로 참 젖힐 수도 있는데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그래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요압이 만약 토를 달 수 없다면 누가 다윗에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압도 보면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요압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그냥 가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를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한편에게도 생각을 해봐요. 전령이 우리아가 와서 편지를 전해주고 요압이 물어봤겠죠. 그래 가서 잘 쉬었느냐. 만약에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아가 돌아와서 요압에게 아 전쟁터로 온 다음에 제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왕께서 이것저것 주시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장군님도 여기 계시고 동료들도 여기 있어서 내가 내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그냥 막사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사정들을 요압이 들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에 있어서 동조자로 공범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게 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결국 16절, 17절을 보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다윗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직분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전쟁터에서 패배하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다윗의 직분인데 다윗은 지금 거꾸로 하죠. 자기 백성을 자신의 죄 때문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메시아 직분을 완전히 팽개치는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죄를 지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거꾸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18절부터 21절은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라고 해요. 중간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다 쓸데없는 내용들이고요. 맨 끝에 보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전하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전령이 전했던 소식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정돈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또 말씀을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결국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첫 번째 간음을 행했고요. 두 번째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살인을 합니다. 살인교사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는 하지만 이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첫 번째로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찾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어떻게든 죄삼을 받고 만약 벌을 받아야 된다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나도 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것이죠. 다윗이 두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폐하다 안 되니까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기만 죄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도 공범자로 만듭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뭐 지금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러이러해서 우리아가 죽었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이 맨 앞에 서서 진격하라 그럼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뒤에는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만 죽으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요압도 공범자로 만들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마는 거죠.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다윗이 첫 번째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실패했는데 지금은 성공합니다. 이걸 성공했다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실패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꾀가 실패한 것이긴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쉬움인데요. 뭐냐면 다윗이 왜 이런 방안을 생각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서 해석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판단을 하는데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아주 한참 전이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좀 청했는데 나발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다윗을 모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에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다 갖다 줘요. 먹을 것도 주고 이것저것 예물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다윗이 참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 벌려놓고 술 취해서 막 흥청망청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벌어졌던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낙심을 해서 몸이 돌처럼 굳게 되고요. 열흘쯤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뭐 비도덕적이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부인이 있습니다. 이미 부인이 있는데 왜 뭐 아무리 과부가 된 여자지만 왜 데리고 와서 또 자기 부인을 더 삼았을까? 이게 합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윗이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된다. 이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아가 죽으면 우리아가 어떻게든 우리아의 아이로 바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속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합법적으로 그냥 내 부인으로 데리고 오면 아기를 낳았을 때 조금 일찍 아기 낳았다. 그러면 그만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다윗이 그냥 마음에 들었건 마음에 들지 않건 부인 한 사람을 두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가정생활을 했더라면 아비가일을 참 남편 죽었다고 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이와 같은 방안을 생각했을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벌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죄를 생각하고 더 큰 죄를 도모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다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죄사함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언젠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